드리죠.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죄악으로 우리 스스로의 죄된 본성조차 모를 만큼 어둠 속에 잠겨있던 저희들을 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만 사는 줄을 믿게 하셨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사오매 우리의 소망 주의 보혈이요 주의 부활이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 같은 은혜를 베푸셨사온즉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행복임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썩어질 이 세상 속에서 죄된 소욕에 따라 우리가 슬픔과 눈물과 갈등과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바 된 새 생명의 그 소망과 자유함을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베푸실 생명과 새 땅을 바라보옵나이다. 악이 없고 죄가 없고 그로 인해 사망이 진흙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오늘의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저희가 살아가고자 원하옵나이다. 신앙의 순례, 그것이 인생의 의미인데 제가 그 길을 강건한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주의 사랑 성도를 접붙이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 하나로 삼으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머리 숙여 간구하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정하진 분량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들에게 전한 저에게 같은 성령의 은혜로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강의 노트를 딴 걸 갖고 왔어요. 하나 좀 뒤에서 하나 집어와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리문답 20문답부터 공부를 했죠. 예. 자, 20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20문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문과 답을 같이 읽도록 하죠. 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나눠주신 강의안을 보세요. 지난주에 나눠진 강의안 혹시 없으시면 뒤에 사무실에 좀 요청하시면 혹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드리면 그 다음 주에 잊지 않고 갖고 오시죠? 그 이유가 있죠. 꽉 접어서 성경책에 꽉 껴놨다가 그대로 들고 오면 되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없죠. 집에서 꺼내서 또 보고 이래야 아차 두고 왔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니죠. 우리가 갖고 온다는 얘기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저 김 목사가 물어보면 침묵이 좋아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답 저렇게 대답하거든. 자, 강의 한번 보죠. 이시문 1.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담 안에서 멸망을 당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와 그로 인한 은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들은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죄책에 따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효력, 속죄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속죄의 효력을 적용받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조건이죠.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와 속죄의 효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속죄의 효력은 전범위적이죠. 온 인류를 다 구속하기에 충분하지만 적용되는 속죄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죄의 범위가 제한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교리에 아주 중요한 한 교리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한 속죄라고 그럽니다. 제한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은혜가 제한 속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것이 아니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제한 속죄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제한 속죄면 속죄는 그냥 놔두고 제한에서는 반대 어미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편 속죄라 얘기합니다. 보편 속죄. 보편 속죄가 되어지면 그 예수 아담, 첫째 아담에게서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어지듯이, 죄인 온 인류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온 인류가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대응 관계를 기계적으로 그대로 대입시켜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속죄의 범위요 속죄의 대상이죠, 그것이 보편 전 인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이렇게 보편 속죄가 되어지면 자연히 그 다음 결론은 뭐가 됐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실제 속죄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편 뭐가 될까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므로 멸망 이르는 사람은 없게 되어진다는 결론이 되어져서 성경적 증거하고 그대로 충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보편 속죄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 속죄다. 그럼 이 제한 속죄의 범위에 들어가는 대상은 누구죠? 대상은 바로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믿는 자는 이 땅의 시간 역사 안에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영적 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 속에 포함되는 것은 회개의 내용이 포함되어지죠. 자신의 죄를, 대충 뭘 믿는 거냐면 믿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거기 누구든지는 과거에 아무리 흉악한 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는 누구든지 가로 열고 어떤 죄인이든지예요. 그게 이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의인을 부르시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려면 한 명도 없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헤아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하나도 의인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을 향하여 주신 약속이에요. 죄인을 향해.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면 이 약속을 믿고 나와야 하는 것인데,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교양 있고 경건하며 아주 그런 점잖은 분들이 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그거를 내가 교회 나가서 구원을 받겠냐. 그래서 내가 좀 더 죄를 씻고 오겠다. 이게 평생 만 번을 더 살아도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자에게 제한 속죄 대상이요 범위가 제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한 속죄는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실행되어지는 믿는 자라는 영적인 반응은 또 다른 표현으로 제한 속죄 대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택자입니다. 택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신의 작정 안에서 택함을 택하신 자, 이 택하신 자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모든 인류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일부를 택하셨고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택한 자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는 원리를 생각해 보니 그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다 나오질 않을까? 왜 다 나오질 않을까? 다 순종하지 않을까? 왜 복음 안에 다 순종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에 있어서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자연적 상태로 불러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약속을 듣고 자연적 상태로 스스로 영적 선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모든 악한 행실을 그치고 죄의 세력부터 하나님을 믿는 영적 선의 형태로 옮겨가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가능성이 우리들 자체 안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듣고도 반응을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셨냐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은혜를 맛보야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이 중생의 은혜는 거듭나는 것은 나는 자가 스스로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나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누구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베푸신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새 생명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복음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나를 선택하여 이 은혜 안에 부르셨구나라는 놀라운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찬송의 핵심 내용은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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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한 공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 은혜지만 그 공로에 접붙임 받기 위한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에요. 전부 은혜로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영원전에 택정을 받은 자라. 그래서 이 영원의 택정한 자는 여기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완악한 내가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도대체 믿음이 나한테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 믿음이 내가 이치를 따져서 야 그것도 몰라 일적이는 이지 바보 이렇게 해서 이 머리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하면 아는 거예요. 나로서는 없었던 불가능한 믿음이었는데 주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되어지니까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을까 하고 생각하니 그건 나로서 나에게서 어떤 이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그 믿음을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돌아볼수록 나는 뭐만 보여요? 내 안에 전체 부패한 죄악상이 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부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비록 내가 모아더라도죠 결국 지금도 보잘것없고 지금도 연약하며 지금도 때가 묻었고 내가 주 앞에서 아무 내설 게 없는 내가 신자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로 따지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한 나의 비참한 처지에 불구하고 주께서 내 안에 내 안에 믿음 주신 거 하나 확실하게 내가 압니다. 이게 십자가 은혜를 내주신 거 압니다. 이거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확실히 믿는 거죠. 왜냐하면 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안에서 예정에 관한 마지막 복음의 은혜에 대한 찬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만다는 것이 은혜라, 전적 은혜라고 말하는 전적 은혜의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찬송을 터지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거죠.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주께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니 내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마귀가 나를 어쩌겠는가, 세상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이런 담대한 믿음의 위로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연약한 부분이, 죄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에 큰 위로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세상을 내가 이기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전체의 흐름이에요. 따라서 제한 속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효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전체 구원론적 구조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 뜻대로 행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 뜻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흐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신 로마서에 나온 교훈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것이에요.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의 모습대로 그대로 불신앙의 불순종에 들어가죠. 불순종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제한 속죄장에 담겨 있는 이 선택의 이 예정적 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미리 알아요 몰라요? 이건 오직 누구만 아는 비밀 신비일까요?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만 알아요.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따져버리는 것은 이미 불신앙 상태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직 믿음 안에서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정적 선택의 무엇인지 의미를 알고 그 안에서 감사 찬양이 나와요. 뭐냐, 그게 뭐냐면 내가 본래 전적 부패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약속,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공이 있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뿐이라 라신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포기하지 않고 전적 부패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순종의 태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예정적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사람, 즉 시간 역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미리 알고 선택받았으니 나는 믿게 되어지는 것이요 너는 선택 안 받았으니 믿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믿음 안에 보는 영적인 신비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예정적 선택의 개념을 일단은 접어놔야 돼요. 신자 안에 고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를 향한 뜻을 미리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서 선택받은, 예정적 선택받은 사람이면 우리는 언제 알기 시작했어요? 믿음 안에 와서 보기 시작한 사실이에요. 믿음에 이르기 전에 선택의 문제가 있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문제예요. 모르는.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자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가 없는가는 전혀 우리의 이해 범위 바깥에 있는 하나님 주권에 달린 문제. 우린 단지 뭐죠? 그 자가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 있었으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복음에 반응할 것을 우리가 믿고 알므로, 마치 나에게 그렇듯이 우리는 주께서 그를 향한 뜻이 어딘지 알지 모르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으로 주께서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구원할 줄 믿고 그에게 복음을 간절히 전하는 거예요. 간절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함으로 그가 거부하면 다시 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까지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제한 속죄는 전도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한 속죄는 전도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이면 피동적이며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태하면 주께서 우리가 아닌 다른 자를 들어서서라도 자기가 택정한 자까지 보내실 것이라고. 그때에 마땅히 가야 될 책임을 방기하고 나태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나태함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책망이 우리에게 올다네. 복음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행할 바는 누구에게라도 전하는 거예요. 그 제한 속죄는 보편적 초청하고 서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뭐하고 같이 가요? 보편 초청이죠.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다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뭐 2005년도 뭐 전도 집회. 그래서 전교인 열심히 전도해서 택함을 우리가 기도 대상을 정해놓고 뭐 한 달간 두 달간 기도한 후에 여러 가지 이 노력과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설득하여 복음을 듣게 합시다라고 해서 전도 초청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전도 초청 집회 같은 것을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상을 사람이 임의로 선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 누구에나 길에서 마주친 사람도 만일 오기를 원하면 데리고 오는 것이 그리하여 듣게 하는 것이죠. 듣게 하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우리도 그 가운데 걸려진 물고기들인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물고기에 그물에 걸려진 물고기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었죠. 우리도 그 가운데 그 그물에 걸려진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걸려져서 좋은 물고기가 이게 탁 됐는데 알고 보니 주께서 나를 그물로 던지실 때는 나를 표적으로 보고 던지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바다 속에서 임의로 투망하여 고기를 임의로 잡아서 우연히 걸린 물고기에 좋은 것을 걸리지만 주께서 나를 그물로 복음의 그물로 투망하여 나를 건지실 때는 나를 표적하여 건지시는 거예요. 그게 선택적 예정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보편 초청과 제한 속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페이지 방금 읽었던 부분 그리스도의 은사를 거부하며 그 다음에 자신의 뭐에 따라 멸망하기로 하죠? 죄책에 따라 멸망하기로 가는 것이다. 잘 구별하여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나를 같이 읽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이제 그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믿는 자들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참되게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럼 도대체 믿음의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21문답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그건 잠시 궁금증을 뒤로 놔두고 오직 믿음이라는 조건에 따라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이라는 조건에 따라 구원을 받게 하시면 은혜가 아니고 조건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대비가 되어지죠? 행위와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행위의 대비인 것은 그 행위는 바로 뭐와 대비된 거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냐 나의 행위의 공로냐와 대비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느냐 나의 공로를 내가 주장하느냐의 차이.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으로 준 것은 일종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마치 물건이 떨어지면 중력작용에서 위에서 손을 놓게 되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하나의 자연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하신 원리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원리의 내용이 믿음의 경로를 따라가도록 구원에 이르시지만 그것 자체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건 은혜라 하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다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 1.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지만 은혜가 죄를 능가하지 않는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은혜가 죄를 능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러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야 할 텐데 이렇게 제한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어찌 은혜의 실효성에서 은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한 것이죠. 아주 그럴듯한 반문이죠. 답변을 보십시다. 은혜가 죄를 능가한다는 점은 보상의 능력과 정도와 관련하여 바른 지적이다. 하지만 적용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 답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적용의 차이를 혼돈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큰 것이다, 은혜가 죄보다 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냐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 못하시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그래서 이런 죄조차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죄까지도? 라고 계속 내밀어 보자 말이에요. 온 세상에 살아간 60억의 인구가 하나씩 나와서 각기 지은 죄를 내세우면서 이런 흉악한 죄가 있나라고 할 만한 어떤 죄라도 내놔보라 말이에요. 어떤 죄라도 내놔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어느 한 사람이 60억 인구 중에 저 혼자 살고 나머지 모든 59억 9999만 99명을 다 죽였다 쳐봐요. 그런 살인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악한 죄를 졌어도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나오는가? 참 끔찍하죠. 그 정도 흉악한 죄를 지으면 대체로 회개를 모르고 이미 마귀에게 끌려 심령이 완악해져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자로 우리가 치부해버리죠. 더 이상 뭐 사람을 하나 죽이는 것도 아니요, 숱한 살인과 가늠과 온갖 사기와 더러운 죄악을 다 지을 때는 그 사람 심령이 이미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것이죠. 정상적 상태에서 그렇게 죄를 못 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자요, 이미 끊어진 자로 간주해버릴 수밖에 없는 자도 주께서 구원해내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가 감옥에 수용되어져서 사형 집행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몇 달 혹은 몇 년의 기간 안에 복음이 그에게 전해서 그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신의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교수형으로 죽는 살인마의 살인마 같은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서울 구치소 안에서 간증되고 있는 것이고 그 유명한 그 박효진 장로님의 책을 보면 간증을 보면 그 얘기는 잘 나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자도 구원하시는구나. 저자도 구원하는구나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와 동일한 구원이요. 저자는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주의 은혜로 죄를 그만까지 밟지 않도록 잡아줬을 뿐 본래 나와 그대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죄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의 그 능력이 아니고 은혜의 뭐죠? 적용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적용에 있어서 불신앙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적용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였으나 그가 끝까지 저항하고 불순종함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무엇이 되어지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 그의 계획과 그 능력이 큰가? 인간의 불순종의 저항의 힘이 큰가? 뭐 어느 게 크죠?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하나님 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양은 내가 아나니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고 내가 내 양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반론 2를 읽어봅시다. 반론 2 같이 읽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책에 대한 보상을 이루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값을 다 치렀음에도 그 값이 다 치루어진 사람들을 의로운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그리스도의 공로에 어떤 흠이 있는 것이다. 답변. 하지만 죄인들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보상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베푸신다는 조건이 처음부터 전제된 것이다. 그건 질문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책에 대한 보상을 이루셨다. 여기까지 맞아요. 보상을 이루셨다는 맞는데 가로 열고 보상을 이룰 만한 값을 치렀다는 측면에서 맞아요. 값을 다 치렀지만 그 값 치름을 누가 받느냐는 모든 사람이 아니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만이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값을 다 치렀음에도 그 값이 다 치른 사람이 의로운 여기지 않는다면, 근데 여기에 임의적인 해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조차도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 때 주를 믿으면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죄책에 대한 십자가 능력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은 효력적 측면으로 타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자에게 된 것은 아니라고 다시 답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공로에 흠이 있는 것으로 역으로 반문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것이죠. 반론 3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는 모든 인류가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된 반면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는 인류 가운데 일부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상보다는 아담의 죄의 능력이 더욱 크다는 것이 아닌가. 계속 이미 이해했을 법한 사람 설명을 했으면 이미 이해했을 법한데도 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이해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답변 봅시다. 그리스도의 보상의 능력, 탁월성, 그리고 유효성 등은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규모나 수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택들의 종기성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보상의 능력과 탁월성과 유효성이 제한을 받는다. 만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왜 일부만 구원하는가?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심판에 놓이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제 아무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 보혈보혈해도 그것이 효력이 그만큼 적용이 제한되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탁월성과 유효성에도 흠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상의 능력, 탁월성, 유효성은 그것으로 인한 적용의 대상이 일부분이냐 전부냐라는 그 수의 범위에 따라 위축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요. 이건 이거대로 서로 다른 관점의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부터 같이 읽죠.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에 처하여야만 한다는 사실보다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한다는 것이 더더욱 더 커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보상의 공로가 모든 자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인간 자신의 잘못 때문일 뿐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인지는 여기서는 답하기 어려운 매우 오묘하고 깊은 질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그러나 이하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이 부분에 이 시간 역사 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믿지 않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걸 뭐로 알아요? 불순종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들이 자기 죄악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알아요. 믿음에 든 사람들은 아는데 그 믿음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중생계신 은혜 베푸심으로 믿게 된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중생시키지 않으셨을까라는 문제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중생이지 않았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신비롭고 우리 스스로 다 알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정리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다 중생시키지 않으셨을까? 모든 사람을 다 중생시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거기까지 논리를 끌어가요. 그런가요? 아니죠. 왜 아니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중생시켜야 할 의무나 이유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갖고 있는 의무나 이유라면 뭘까요?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노 아래 놓였으므로 모든 자를 다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이나 심판주로서의 의무라고 사실은. 그런 가운데 주께서 내가 단 한 사람이 더 구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뭘 증거하는 것이죠?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지 모든 역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거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같아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시 보세요. 죄 아래 있을 때는요 자꾸 그 생각을 해요. 복음 전해 보세요. 아, 하나님은 뭐 하나님 예정하셨다며 장로교인이지 어째 별걸 다 아시네요. 어찌 거기까지 아십니까? 복음에서 많이 들었습니까? 알지 내가. 근데 말이지 택한 사람만 구원 받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니오?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자신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회개치 않을 만한 아주 강한 이유를 그를 툭 내세워주죠. 그러니까 말 잘하죠. 논리가 있죠. 배움이 많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내나 주의 이 친구들의 그걸 다 거부하죠. 근데 그 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죄 아래서 죽어야 마땅하다는 대전제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생략하고 넘어가는, 그걸 아주 약하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그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맞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됨에 대한 자기 증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중생시키지 않았음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기의 항변 속에서 자기가 이미 영원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리 자체가. 그게 얼마나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가를 그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게 죄의 본성이요, 죄의 성격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금지시키신 하나님이 금하셨으므로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니까요.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중생시키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는 자기 판단으로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이나, 어찌하여 선악과를 금하셨는가, 하나님은 금하셨으면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그걸 따먹고 마는 자기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셨은 즉 그 논리가 바로 죄인 것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부분입니다. 신비죠. 자, 그것까지가 이 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잘 이해하셨을 줄 믿고 잠깐 쉬어야겠네요. 45분이 지났습니다. 5분 쉬었다가 21문 내용을 강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그래도 일찍 들어오셔서 다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자, 30페이지 21문답. 그러면 30페이지 교환 들어가기 전에 책 보십시다. 교재 21문 문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자, 문 지금 21문부터 같이 읽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의안 보세요. 1. 참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중요하세요. 잘 보세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너는 아니야, 너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란 주관적인 이 심리적 이 표현이요 이 인식의 모습을 매우 불안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당히 불안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탁 하면서 혹시 점장이가 뭐 하듯이 딱 보네, 자는 믿음이 적구만, 회개해야 돼 이래가고 누굴 째려보면서 너는 믿음이 뭐 어때 이래가면서 얘기해 준 사람들이 있죠. 이거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괜히 그 앞에 가면 설마 저 사람이 다 할까 싶지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나는 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고 여러분 뒤에 귀신이 붙었냐 안 붙었냐 그걸 알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 얘기 믿지 마세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여기에서는 참된 믿음이냐 구원받은 믿음이냐는 것은 그렇게 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벗어 마는 게 우리로 하여금 주관적 동요에 있게끔 하는 게 아니고 초월 앞에서 막연히 두려움 갖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전부 믿기 이전에 점장이 무당 앞에서 벌벌 떨던 것과 똑같은 것으로 그 옛 구습이, 옛 그 습성이 그대로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도 이 은사 있다는 사람 앞에 떨게 맞는 것과 똑같아. 그게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책망하시고 드러내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은사에 의해서 쫙 째려봤더니 믿음이 몇 그람 이렇게 나와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성찰하는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뭐로 통해서 알게 하세요? 성령의 은혜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춰보게 하심으로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 규모가 있는 것이며 내가 어떻게 연약한 모습이 있는가를 드러내시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은 오직 뭐뿐이라 말씀과 동시에 그와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 어떤 사람이 째려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매우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성경의 영적 건전한 교훈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우 위태로워서 자신으로는 귀신을 쫓았다고 얘기하고 자신은 능력을 행했다고 믿고 그 가운데 있었다 춤추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그 믿음을 결정하는 그 내용과 그 권한이 우리의 각각의 개개인의 주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해주는 객관인 성경에 있습니다라는 고백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만큼 있으면 됐지 야 이런 걸로 하자라든가 어떤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어떤 것이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초신자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습니다라고 되어지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이제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 믿고 입었는데 그때 믿음이란 게 뭐예요? 아주 어린 아이죠. 아주 초보죠. 그게 뭐예요? 믿음 생활이, 믿음의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규모 있게 지식을 훈련받고 그걸 토대로 복음을 이해한 수준에서 내가 믿습니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뭐죠? 까닭 없는 은혜가 있어서 죄를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뭐 때문에 믿어요? 내가 망할 자라는 생각에 대한 가슴이 막 통렬히 심령을 찢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말 앞에 손 들고 나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임을 고백한 나의 죄 인식, 그리고 예수 안에 구원받게 한 그 복음의 약속 하나 붙들고 그냥 펑 울고, 그리고 용서하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요 작용이 믿음으로 생명인 거란 말이에요. 그 작용이 믿음인데, 그것만으로 믿음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런 현상을 낫게 한, 그런 현상으로 드러난, 그런 현상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훨씬 포괄적인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감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워감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를 배우지 아니하면, 그때 처음 믿을 때 은혜에 감격했다라는 믿음이라는 심리적 현상으로 믿음을 이해해버려요. 심리적 현상이 믿음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면 무조건 열정적이며 감정주의적이며 그 앞에 흔들어오면 그것이 믿음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춤추고 열광적이며 막 부흥이라는 집회 안에서 흔들 때는 그 순간에 흔들어대는 자기의 심리적 작용이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복음의 교훈 앞에 살아가는 자기의 신앙의 전인격적 반응에 있어서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수준이 낮아서 어떠한 신앙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될 여러 가치의 선택 앞에서는 다 세상 소욕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요즘에 믿음이 미지근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가서 데워야 되니까 가서 또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소리 내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높이 기도하며 손 흔들며 부흥의 그 뜨거운 열정의 순간을 제가 그릇대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참 사랑해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 부흥회 집회 자리에 지금 돌이보면 많은 비판할 만한 많은 잘못된 복음의 전달과 오류 그 형식에 있어서 제가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싶은 안타까움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했던 참 귀한 그 경험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몰아가는 편협된 아주 단세포적이며 단선적인,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굴절된 신앙생활을 끌어가 버릴 때에 너무 연약해져서 참된 믿음에서 믿음의 지식이 자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잘못되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믿음을 떠나는 자까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임의로 설정하면 믿음이 이것이라 생각하고, 임의로 설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것이라 설정해서 자꾸 자기 임의로 설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은 신앙 경험이 오기는 뭐가 돼요? 에이 아니구나 하고 다 틀려버리고 흩어버리고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답은 믿음의 세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성경의 교훈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내가 오늘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는 분들 같지가 않아요. 참 죄송해요. 그냥 거의 그 마네킹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냉정한 장학관들 같아요.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지금 연구 수업을 하고 있는 기분이고, 많은 장학관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곧 점수를 매겨서 교생 실습의 합격 여부를 판단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고, 아니면 거의 지쳐서 쓰러지기 전에 겨우 몸 세우고 있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창백해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속은 따뜻해요? 속에 얼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러면 표정에도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드러냈어요. 어떻게 드러내야 되죠? 방실방실 웃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방실방실 웃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얼굴은 자꾸 주름이 들어가고 거울 볼 때만 속상한데, 웃기조차 안 하시면. 젊은 제가 굉장히 힘이 들죠. 힘이 들죠. 되게 여러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실 터인데 저야 이제 30대 약간이요. 제 딸아요 저하고 뭐 불과 5살 차이 우리 10살 차이 이게 30대 약간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구순을 보시고 백수를 누리시는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자 보세요. 자 가부터 보세요. 참된 믿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 하나씩 면밀하게 검토해 보죠. 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사역과 은혜에 대하여 성경이 증언한 것들을 아는 일과 이에 대하여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이 가의 표현 속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떠나서는 아무리 쎄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기 위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 이해하셨어요? 자, 지금 제가 한 말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시작. 그렇습니다. 그냥 읽지 않으셨죠? 풀어서 설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져야 한다고요? 성경에 나온 것이라. 따라서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하면, 요즘 내가 믿음이 바닥이야 이렇게 어떤 탄식을 한다면 믿음을 세우는 방식은 어떻게 나가야 되죠? 성경 공부 외에는 없어요. 믿음을 세우는 방식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의 뜻, 그걸 통해 우리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배워나가는 일 외에는 믿음을 세워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아는 일이라고 그랬죠. 공부하셔야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라고 해서 새벽기도 산기도 가서 주여 소리만 한다고 믿음이 강해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에 따라 판단하며 행동해야 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모든 형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함을 할수록 자기 고집만 늘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셔? 하나님과도 고집.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이 정도 기도한 사람인데 너까지 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집만 늘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의 덕과 하나님의 은택과 내용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으나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자기 아집에 주관적 아집에 꽉 자극이 되죠. 참 비참해져요. 참 불쌍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아는 일과 동시에 동의함이 있다.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그 말씀에 깨달은 지식을 마음의 심령 중심에서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같이 읽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있던 것이며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역사적 믿음이 있다. 아, 과연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죠. 창세에 기록된 일들이 그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역사 속에 주어진 것이지 사변과 역사의 뿌리가 없이 하나의 논리 흐름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변적으로 추상적으로 준 것이 아니요 관념으로 주신 거 아니요 역사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라. 이 역사적 믿음의 중요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초월하여 방관자로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으므로 초자연적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실들은 오늘날 반복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 사람이 부활한 일을 우리가 못 보고 있다 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로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홍해가 나뉘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사실이 오늘날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하여 거짓이 아니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성경을 읽으며 참믿음에 들어가는 기초적 믿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 속에 그가 원하신 일들을 행하신다. 이건 아주 구원받는 신앙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무식했던 저 고대인들은 오늘날의 현대과 적어도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에 즉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존드튼 이후에 우리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그런 이후에 있어서 오늘 21세기 이런 이 지경에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계관 구조 안에서 볼 때 기적이란 건 없는 것이라 다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따라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이런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사람들이 미처 몰랐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한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요 오늘날에 깨어진 우리 현대인의 안목에서는 그것을 다 걷어내야 한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던 자기 공동체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가에 대한 신앙체의 공동 고백에 불과하지 사실로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셨다는 얘기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이 십자가에 처형된 이후에 다 죽었다가 낙심했다가 어느 땐가 그 복음의 교훈이 다시 살아났음을 그리스도가 실제로 몸이 부활한 것처럼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스도 몸이 진짜 부활한 것을 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걸러 성경을 재해석하고 재편집해버려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안에 비해진 모든 초자연적 사건 자체를 역사 사실로서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부하죠? 오늘의 우리가 경험하지 반복하여 경험하는 사실이 아닌 것은 과거에도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자기 전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제는 왜 나왔죠? 오늘 경험하는 것 외에는 세상 속에 어떤 일도 가능치 않다는 자연주의적 경험주의적 철학 아래 자기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자연주의라는 신앙을 갖고 이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도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가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가 세계관을 형성해놨어요.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보고 아는 것만 있는 일이야. 이게 진리야 라고 자기 세계관을 형성해놓은 다음 그 세계관을 성경 위에 서서 성경을 누르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믿지. 왜 성경을 읽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정한 것이 죽은 데 심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창조한 사실을 처음부터 믿나요? 이러니까 진화론으로 넘어가 버리거나 기껏해야 하나님을 이름만 갖다 놓고 진화론적 구조로 창조를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으면 X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 뿐 아니라 신학을 한다는 현대 신학 안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조에 젖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라. 역사 속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하나같이 까닭 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미신으로 괜히 신화적인 이야기를 써서 우리 믿는 신앙을 돋보이려고 아무거나 갖다 들여서 도깨비 방망이로 뚝 때렸더니 금이 나왔다고 써있는 기적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기적들 하나하나는 초자연적 역사 하나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주는 예표로서 해석적 의미를 다 담고 하나님이 그때 필요하여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기적은 기적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뭘 설명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 안에서 해석적 구절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 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대선언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기록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부터 출발해 나가요. 이 같이 읽죠. 신앙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동의하면서도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을 지니지 못한 채 잠깐 동안 그럴 뿐이며 어려움이 닥치며 인내 고백과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일시적 믿음은 믿을 때의 기쁨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믿음과는 구별이 된다. 역사적 믿음은 그저 지식에 그칠 뿐이다. 만일 이 역사적 믿음만 갖고 있다 치면은 구원받기에 필요한 믿음의 한 요소이지만 그거로 필요 충분하진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실로 안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하죠? 그러므로 그 역사적이 있었던 그 초자연적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사의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 작용이 없으면 그것은 나와 뭐죠? 상관없는 하나의 객체적 지식이 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 그걸 믿음으로 받는 기쁨으로 받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그 믿음이 두 번째 일시적으로 그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처럼 환난과 핍박이 오고 유혹과 미혹이 되어지면 이내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시적 믿음이 생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충분히 알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시적 믿음의 현상을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경험 중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하면서 일시적 비유, 이 일시적 믿음 이 부분에서 설교가 나오면 앉아있는 청중 중에서 좌불 안 서겠죠.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나는 신앙이 견고합니다라고 떡떡 서서 실패 없는 넘어짐이 없는 신앙을 자랑할 자가 있겠어요? 다윗조차도 어쨌다고요? 여러분이 범하지 않은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마음으로 범한 죄를 다윗은 몸으로 범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그 다윗이 실행할 때 그 어마어마한 죄를 실행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일시적 믿음의 소유자로 보여요. 다 넘어져 버렸으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의 여정을 겪어요. 일시적 믿음이란 것은 일시적 믿음 있는 자로 평생 못 박히는 자도 있어요. 평생 있는 자도 있어요. 평생 거짓 믿음과 이 일시적 믿음 안에서 믿는 외양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임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투덜투덜 대다가 불안해하다가 그러고 말 수도 있죠. 임종의 자리에서 복음을 아는 자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까 하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조차도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도 믿음에 대한 교훈과 지식을 충분히 알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들에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 30년 50년 다녔는데 복음을 하나도 모를 수가 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걸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예 아멘 했으니까 세례를 줬겠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음에 하는 내용과 교훈의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 불안해질 수가 있죠. 일시적 믿은 사람처럼. 그 답은 어디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부름받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그렇게 될 때 일시적 믿음 현상처럼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해요. 영영 실족하는 자가 있고 일시적으로 하였으나 회복되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나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주께로부터 사랑받은 것이란 사실에 대한 재확인의 음악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3번 같이 읽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거나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소망하는 바대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기적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자신의 삶 속에 자기의 소망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 행해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힘이 되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 그 자체를 결정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이 병자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대답하는 자는 믿음이 없으다고 제가 책망을 받죠. 그 책망을 받으면서 병자한테도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난다고 야단을 치고 믿으시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강요는 구원받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줄을 내가 알지만 왜 그렇죠? 이미 역사 속에 그 일을 행하신 초자연적 사건을 내가 아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자체가 이미 뭐죠?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어 기적 베풀줄 내가 믿고 알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나가는 주관적 확신의 강도가 그 세기가 곧 구원받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섭리적 차원에서 내가 일상적 삶 속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의 응답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확인돼 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 친구하고 참 거꾸로워서 몇 날 며칠을 생각만 하면 걸렸는데 주께서 다시 마주칠 그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 내가 굉장한 씨름을 하였는데 만나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참 아름답게 그 관계를 회복해 넘어가는 경험을 했을 때 주님의 응답이죠. 세상에 그보다 큰 어떤 기적적 응답이 없어요. 사람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사람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 땅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이 황폐됐다는 말을 듣고 눈물로 금식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자기의 말을 듣고 돌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주 앞에 나가죠. 말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께 자기를 보낼 걸 기도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마음을 온유케 하고 부드럽게 하사 자기 뜻을 들어주게 하신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 기적 경험은 심리적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간섭이죠. 말하자면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들 안에서 그게 기초가 되고 든든해지고 세워져 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의 견고함과 그 뿌리가 튼튼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병자를 고친 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가 아니요 주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이 원코자 하시면 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전적인 주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섭리 안에 놀라운 교훈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분별해 나가는 깨달음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 믿음은 계속 양육받아가야 커져요. 말씀의 교훈으로 배워가야만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규모 있게 자라기 이전일지라도 구원받는 그 문제의 결정적인 것은 그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좀 놓이세요? 4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아라 확신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며 이러이라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며 성령님에 의한 것이며 믿는 이의 심령과 의지에 자리한다.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는 오직 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안다. 이것은 마치 꿀의 단맛을 직접 보지 못한 자가 그 맛을 알 수 없음과 같은 이치이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단맛을 경험하며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믿음이요 참믿음이에요. 꿀의 단맛을 맛보니가 그 단 것을 알듯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볼 이 은혜를 어떻게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확신하며 그것을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면 안에 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알 따름이라. 따라서 그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가 나는 구원에 이른지 그 확신이 쓰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돼요? 너 구원 받았어. 그거 믿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이 자기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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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복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써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내가 참 죄인 된 각성을 이렇게 깨워 주셨어. 내가 행한 어렸을 때 행한 손꼽는 몇 가지 큰 잘못한 범죄들이 생각이 났어. 그러나 더 생각해 보니 그 외에 내가 항상 내 마음에 부패한 마음에 악이 나오는 걸 내가 알아. 나는 한 번도 온전히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이기적 동기에서 너와의 관계마저도 사실 내 필요에 따라 너를 많이 만났단다. 너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 필요에 너희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나는 너와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었던 거야. 너 기억하니 우리가 언제 좀 멀리 있었던 때를? 내가 그게 하나 옆에 죄인 줄 알았어. 나는 너 하나밖에 세상에 너 같은 친구가 없는데 나의 가장 둘도 친구 너에게조차도 나는 그랬단다. 나는 자식에게도 그랬었어. 이 내면에 이 모든 사실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 나의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됐을 때 내가 이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받을 것인가 할 때 성경을 보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엎드렸단다. 나 그건 믿어. 주께서 피 흘려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 말씀 믿고 나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때 자기가 읽었던 시편의 어느 한 줄이라도 이 말씀이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해 주의 능력으로 구하고 있어. 사람을 필요에 따라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조인 형제여 자매로 보며 내가 그와 더불어 그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를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려고 해요.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지향한 바야. 그 가운데 나는 은혜의 복락을 누려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용서하시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죄인 됐을 때 죄인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의 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영접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설명을 자꾸 해주는 거죠. 해주고 말씀을 들어 풀어주면 주의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실 때 그가 깨달 알아서 자기가 같은 은혜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가 그만이 아는 단맛을 하고 그가 또 동일한 형태의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경험이 있으면 바로 그게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인 거예요. 어떨지라도요 연약할지라도 칠거지약을 범할지라도 우리 지난 학기 때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걸 다 범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거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현재와 관련하여 신령한 복을 붙드는 것이며 소망은 미래와 관련하여 신령한 복을 바라는 것인 점에서 구별된다.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현재 신령한 복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요 소망은 그 신령한 복이 약속하는 미래를 바라보며 열망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 믿음과 소망은 그런 식으로 구별될 수 있다. 반론,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영생이라면 영생의 복은 어차피 미래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물을 수 있죠. 답변 가치 없죠. 영원한 생명의 복은 미래적인 것으로 신령한 복의 정점에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단지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며 바란다. 물론 영생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측면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영생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요컨대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줄 믿는 것이며 소망으로 이 약속이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본다. 단지 미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현재 이미 그러니까 주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은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씀 속에 이미 이 관계가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동력적 원인이 있어요. 읽어보죠. 기적의 믿음뿐 아니라 역사적이며 일시적인 믿음들도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반면에 구원을 얻는 믿음은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나타나는 믿음. 그러니까 동력적 원인은 뭐냐면 믿음을 실제적으로 실행시키는 원인은 뭐죠? 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실행시켜주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원인이 뭡니까? 할 때 믿음의 원인은 여러 가지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측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Efficient cause라는 거예요. Efficient cause. 그래서 실행적 동력적 원인은 성령님이시다. 하지만 마귀도 역사적 믿음이 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사실을 마귀도 안다. 그럼 마귀도 성령님 역사로 믿음이 있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 답은 뭐죠? 그렇다요. 그렇다. 뭐라고요? 그렇다. 그렇다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마귀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단순한 지식으로서 역사적 믿음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학자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안 가요. 마태복음 전공자예요. 그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가요? 그 왜 안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 너는 가서 예배 드려라. 나는 예배 들어갈 필요를 못 느낀다. 그 사람 신학을 쓴 너무 적은 거예요. 클레먼트라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GTS라는 신학교 교수예요. 안 가죠. 역사적 믿음이요? 기록된 사실로서 문헌을 다루는 신학자이지 신앙으로 다루지는 않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관련된 일시적인 믿음이나 역사적 믿음도 성령의 일반 은총에 따라서 줄 수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을 믿으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아닌 거죠. 도구적 원인.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형상적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믿음이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형태는 굳은 확신으로 드러나요. 심령에 새겨진 굳은 확신으로 드러나죠. 그럼 그 굳은 확신 속에 놓이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실행의 역사와 그 은혜를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 일부는 이성과 의지와 심령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요 믿음은 이성적인 판단과 거기에 따른 복음의 약속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그를 믿는 결심과 그 결심 모든 것이 영혼 중심의 자기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전인격적이에요. 왜 이 믿음의 목적적 원인 왜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까?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으면 믿음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 곧 그의 의와 선과 긍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의와 선과 긍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바 이거 두 개 남았나요? 조금만 더 읽읍시다. 마 같이 읽어요.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2. 양심의 평강과 더불어 하나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3. 회심, 중생, 복음의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4. 기타 은사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 아시죠? 바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의롭게 되는 믿음은 모든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일시적 믿음은 보이는 교회 회원들 가운데 외식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외식과 일시적 믿음의 연결성이죠. 자, 그래서 참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가는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믿음 생활의 핵심적 실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극복해 나가도록 해주냐면 외식으로 인한 일시적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자꾸 돌아보게 했어요. 우리 안에 외식이 없는 자가 없죠. 우리가 위선하지 않는 자가 없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성찰함으로 우리의 외식과 위선을 돌아봐 하나님 말씀에 정직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케 해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중 믿은 교우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믿음생활이잖아.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그가 그 뜻을 이루게 의하여 행하신 일과 그 행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성이 있어.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그 성경의 교훈이 있으니 성경을 열심히 배워 그 말씀에 비춰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의 혹시 외식과 위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를 돌이켜보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규모를 잡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걸 위해서는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해야겠지, 기도해야겠지, 예배 출석을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함으로 인해서 예배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겠지, 등등등 이렇게 해서 실천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봉사와 사랑을 나누는 데 힘써야겠지. 이 모든 것들도 그렇게 해서 여기서 파생돼 나오는 실천적 교훈이요, 지침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지혜이며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누가 이 집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아, 나는 못해지. 그걸 물어봐. 그럼 김 집사님은요? 난 3대? 그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뭐 주일날 교회 가고 십일조 잘하고 뭐 교회 그냥 다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봉사해,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자기 신앙을 설명하는 건요 꽝이에요, 꽝. 어떻게 설명하라고요? 지금 설명한 내용에 따라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 신앙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왔잖아요. 아, 그거 하고 있구나. 하나씩 따져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 앞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규모 있게 잡아보세요. 그러고서 그거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단순한 의식에서부터 입체적이며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붙여주심으로 여러분이 그대 신앙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부르셔서 저희를 모으셔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오직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믿음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배운 중요한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며 주 앞에 드러나는 신앙에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께는 기쁨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 안에 참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